하나님의 손은 육신의 부모님의 손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아이의 배를 문질러 주죠. 저도 간혹 아이 배를 문질러 주는데요. 그럼 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 실제로 아이 배가 좋아지지요. 그 이유는 아이 배를 엄마의 손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대장 활동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경미했던 소화 불량이 해결되는 그런 또 이제 저 배가 또 차가워진 배가 따뜻해지면서 실제로 아이 배가 좋아지기도 하지요. 또 엄마와의 밀착 관계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매를 드는 엄마의 손도 있죠. 엄마가 이제 매를 들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만 또 밤에 잘때그 잠자는 아이의 그 매맞은 곳을 또 문지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엄마의 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뭐 친구나 누구에 향해 가서 호통을 치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또 아빠의 손도 있습니다. 이참 부모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아픈 곳을 문지르기만 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도 우리를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문질러 주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 요소들을 호통을 치시며 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싸매 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 이방 나라를 향한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여기서 살이 썩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육체적인 힘과 생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강대국이 무력화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눈이 썩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욕망, 잘못된 시각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가 썩는다고 하죠. 혀가 썩는다는 것은 교만의 말, 불순종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불순종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친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뭐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축제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초막절을 이방의 남은 자들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 8장 22절에도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과 강대국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비는 어떤가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농작물을 자라게 합니다. 이러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애굽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자, 애굽에는 뭐가 있죠? 무슨 강이 흘렀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이 품고 있던 정말 그야말로 선물 같은 강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주변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을 의지하면 됐었습니다. 나일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백성들의 의지하는 그야말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일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로 물드셨습니다. 물들어 이 애굽이 의지하던 그 신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일강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비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 비는 생명을 살리는 비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생명의 비가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을 얻을 것이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도 6장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깊이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비가 필요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던 이번 여름에 비가 없으면 어땠습니까? 잔디가 타들어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우리에게 너무 힘든 때를 이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시원하다. 비 한번 오고 나면 또 그 바짝 타들어갔던 잔디가 또 신기하게 살아납니다. 비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 인간의 생명이 위험하고 식물과 농작물 타들어가고 샘과 강이 말라버리고 가축의 생명이 위험하고 질병이 확산되고 개인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송이 있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것은 시편 147편 말씀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그가 비를 준비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1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경험하시는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이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쓰는 관에, 그 이마에 붙어있던 그 새겨진 말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제사장에게 해당했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 이제는 그 말방울에게까지 그 말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소한 모든 물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 부분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 자, 여기서 소치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물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삶을 때 그 사용했던 그 소치입니다. 성전에서는 가장 천한 그 그릇이었습니다. 재를 담기도 하고 동물의 그 배설물을 담기도 했던 그런 그 소치였습니다. 반면에 성전 앞 주발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가장 귀한 그 피를 담는 거룩한 그릇이 바로 성전 앞 주발이었습니다.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천한 솥도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모든 그릇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거룩해집니다. 주일에 입고 오는 옷은 거룩하고 평일에 입는 작업복은 세속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거룩하고 내가 평상시에 행하는 일과 사업자 운영은 세속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간혹 주일날에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의 처소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속적인 곳에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해 주셨고 그 천하게 쓰이던 그릇까지 이제는 성전에 쓰이는 그릇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중세시대처럼 사제만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도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스가랴의 결론입니다.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못 쫓아냈던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당시에 부정하게 상행위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그 성전 안에서 불순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든 부정직과 불의에서 부정에서 순결하게 지켜주십니다. 거기에 다시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난의 요소들, 죄악과 부정의 더러움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가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혹시라도 가난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스가랴가 끝납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재건, 이 중단된 성전 건축 앞에서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족속들을 내가 살이 썩게 하고 눈이 썩게 하고 혀가 썩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정말 온통 세속적인 그 문화, 세상 문화 속에서 70년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것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또는 일평생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